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몇 개의 팀이 남아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아마 단기 선교를 대부분 한번 가셨거나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사실 단기 선교는 너무나 짧은 여행이지만 사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 많은 팀들이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사실 단기 선교팀만큼 깊은 사랑과 깊은 체험이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많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이제 제 제자 훈련생이 있고 선교팀이 있는데 제가 선교팀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제자 훈련생들이 그렇게 시샘을 했어요. 목사님이 선교팀이랑 갔다 오면 선교팀하고 그렇게 웃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안 웃는 것 같은데 선교팀하고 갔다 오면 그렇게 웃는 걸 보고 너무 시샘하는 것을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와서 만나고 나면 그냥 좋았고 같이 뭐 뒤풀이 하자라고 카페만 가도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티 한 잔 마시고 나면 우리가 인도에서 마셨던 그 티들이 기억나지 않냐면서 그 티가 더 맛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도 그 땅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던 단기 선교팀의 그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곤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요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단기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기 선교지로 부르신 거다 라는 확신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았을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며 살았지 하면서 그걸 후회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체험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을 배우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본질을 배우는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선교의 본질을 배우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 역시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의 본질이란 주제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디피니션이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부정어로 시작하는 거죠. 부정어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딜 가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KCPC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 선교팀 팀장님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진짜 많이 준비했고 진짜 많이 뭘 가져왔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들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꿈틀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디 가서 설명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것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저 그 교회 부목사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한다면 오, 저도 그 교회 알아요. 유은결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죠. 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일부러 감지 않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 거룩한 욤키푸르의 대속죄일 날에 가장 슬픈 모습을 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시장 가장 중앙에 서서 내가 오늘 하루 금식하고 기도한다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교하는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바리새인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된 채 선교를 간다? 시험이 들 수 있죠. 그게 안 된 채 선교를 간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자신들이 사는 문화를 우리에게 드러내려 하는구나. 저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머니를 달라, 달러를 달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달러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관심이 없다. 너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달러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다. 그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왔구나.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나를 가리우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만을 선포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교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여러분의 종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땐 그분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왔다고 내가 종이 되었나라고 점검해 보면 생각보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종이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계십니까? 이 종 둘러쓰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종이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스입니다. 예스. 주인이 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 요즘 이제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해볼래? 그러면 노. 그럼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저희도 노를 많이 해요. 저희 자녀가 뭐 해달라고 그러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면 노, 안 돼! 이럽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나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해봐. 엄마,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럼 우리 아내는 노예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왜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설명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까요? 제가 여태까지 본 제 자녀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설득하면 내가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거절하고 싶은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든지 교회가 명령하면 예스 해야 되나요? 꼭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인간적인 명령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명령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예스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명령을 예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사람의 명령인지 분별해보고 기도해보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해요. 그냥 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증명이라는 거죠.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나는 복음에 예스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음 앞에서 예스하는 종인가, 둘루스인가, 아니면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조건 있는 예스는 없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예스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예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선교란 주인이 되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교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질그릇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을 담을 그릇이 질그릇.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설거지 할 때마다 그렇게 그릇을 깨요. 저희 집에 질그릇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늘 혼납니다. 많은 그릇을 깼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건 깨지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미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그릇이에요. 그죠? 먹기만 하면 되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가장 본질은 깨끗함이겠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그 질그릇의 본질은 깨끗함인 것입니다. 그 깨끗함으로 누굴 담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그릇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이 유명했냐면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특별히 이 제일 유명한 게 청동 그릇이었다고요. 이 고린도가 이 청동 그릇이 매우, 그 브론즈가 매우 유명해서 거기 있는 부자 사람들이 이 고린도의 이 고린도의 그 청동으로 만든 브론즈 그릇을 수입해서 혹은 가져와서 많이 집에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이런 그릇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지고 화려한 금, 은, 청동의 그릇이 아니라 저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값싸다, 연약하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룩해져서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선교팀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선교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또 언제 느껴요? 물갈이 할 때 느낍니다. 가서 화장실을 엄청 가세요. 그죠? 돌아오셔서도 갔을 때는 큰일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살이 쭉쭉 빠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다이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다 오셔서 턱선이 살아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거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름진 걸 듣게 하셔서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우리가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 능력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저도 늘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뭘까? 이렇게 장풍을 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건가? 하나님 능력이 뭐지?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뭐지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네갈에서 30몇 년째 거의 이제 곧 40년 되시고 그러니까 30몇 년 거의 40년을 세네갈에서 사신 이혜진 선교사님과 김미자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38년 거의 37년을 거기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은 그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인생의 절반 더 큰 여정을 모든 가족들도 다 거기서 살아온 것이니까 세네갈은 비도 잘 안 오는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소들도 빼빼 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소들은 빼빼 말랐어요. 근데 거기서 산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신학교 나오고 너무나 훌륭한 신학생들이 이제 안수를 받는 그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후원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선교사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 꿈이셨대요. 어떤 꿈이었냐면 나중에 목사 안수식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면 옷을 맞춰주고 싶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부목사들의 새벽 설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벽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정장 입은 게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세네갈의 그 신학생들이 생각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 신학생이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 정장을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 헌금을 주셨고, 또 그 헌금과 또 교회 후원을 모아서 또 여러분의 정장을 맞추셨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정장을 맞췄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세네갈에는 한 곳에서 정장 옷들 다 있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따로 사야 됐습니다. 양말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양말 사러 가고 시장에 가서, 그리고 타이는 여기 없어서 타이 사러 가고, 셔츠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셔츠 사러 가고, 정장은 여기 없어서 정장 맞추러 가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갈아서 겨우 한 세트를 겨우 맞추셨다고 해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양말을 처음 신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발을 처음 신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신발도 처음 신으시고. 그러니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넥타이를 태어나서 처음 매보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답답한데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자 선교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그 정장을 입고 안수받는 모습을 보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38년 인생 가운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수식 받을 때 이제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읽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라고 지도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 그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걸 선교지를 갈 때마다 듣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펑펑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흔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관계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 너와 나의 사이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의 변화죠.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 희생을 아는구나. 내가 참았던 걸 아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걸 아는구나.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걸 아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갔다 온 분들이 왜 좋아요? 그 관계를 형성하고 왔던 거거든요. 정말 뭐 머리 뿌지지해서 양치도 못한 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정말 8시간 10시간 진흙탕이 있는 그 버스를 함께 타서 선교지까지 가는 그 고생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했던 우리의 관계 때문에 관계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너무 사랑하게 되고 더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를 하고 나면 생각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잖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잖아가 아닙니다. 기억나는 건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현지인 한 사람이죠. 선교의 본질은 질그릇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의 본질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아, 이게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저도 계속 고민해봤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게 뭐지? 그게 뭐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고백하는 건가? 아마도 고난의 삶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해요. 근데 저에게 주목되는 건 싸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가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구나, 답답한 일을 당했구나, 박해를 받고 있구나, 거꾸로 팀을 당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뉴욕 파크에서 전도를 했어요. 같이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 물었어요. 지난주에도 물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물었는데 두 번 다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무슨 기억이 남니?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저씨가 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첫 번째 선교는 거절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가 나를 거절했다. 아, 이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실 거절이에요. 선교의 대부분은 거절입니다. 선교의 대부분은 거절이에요. 평생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예스 예스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문전박대고, 대부분이 미워하고, 대부분이 오해하고, 대부분이 나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게 선교를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상을 거절하여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절을 배우는 것이 선교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취하고 싶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걸 취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취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체적 본질의 대부분은 거절입니다.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오해하여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연속 가운데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싸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틈이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현실은 희생이죠. 선교의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선교가 좋은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그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를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본질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그분들은 마음이 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희생으로 죽음으로 끝을 맺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죽음의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진짜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선교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의 본질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나의 종됨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내가 교회의 종됨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질극과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도 나는 깨졌지만 그 깨진 그릇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과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그 관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선교의 본질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며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삶이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어떤 찬양을 드리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하면 참 기도가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사용받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그 선교의 빛, 사랑의 빛, 관계의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죽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